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길을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그날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서 기쁜 소식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곳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입니다. 그는 또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으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며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큰 힘을 받아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빛의 왕국에서 사는 성도들이 받을 유산을 여러분도 나누어 받게 해주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으나 그리스도는 눈으로 뵐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뿐 아니라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두 그분의 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온전한 본성을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을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미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아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졌으며 나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못다 하신 고난을 내 몸으로 마저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교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과거의 모든 세기와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낸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도 그리스도의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비밀이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는 온갖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타이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힘으로 애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 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보눈을 거쳐서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 북쪽 경계이다. 너희 영토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로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누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요골리의 아들 북기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예보느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므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그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사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메우스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의회의 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흰색 회를 덧바른 더러운 벽과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한단 말이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너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욕하지 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한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의회 안에서 큰 소리를 외쳤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의회가 두 패로 갈렸다. 사두개파는 죽은 사람이 천사로나 영으로나 다시 살아난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는 두 가지를 다 믿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선생들 가운데 몇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 큰 소리로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말을 하였다면 어쩌시렵니까? 다툼이 매우 격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울이 두 무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길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내어 군부대로 데리고 내려가게 하였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가 방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무질서한 군중의 난리법석은 정리되고 이제 이스라엘 종교적 정치적 최고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시 자신의 진실된 신앙적 고백을 듣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도께서 받은 신문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와는 약간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와 바울은 분명히 그 지위에서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셨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바울은 앞장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내세우기도 하고 여기서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주님과 바울은 다름을 봅니다. 주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지만 하찮은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바울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서 바울이 기회주의자라거나 비양심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고난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셨던 예수기도와는 다름을 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의 말씀 중심으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한 바울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조차도 바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회적이나 종교적 지위의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결국 굳어있는 양심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약속이자 온 인류의 새로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침으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힘입어 소성된 양심, 회복된 양심을 가진 자만이 바울처럼 당당히 양심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비된 양심을 자극받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오히려 바울의 입을 치라명하고 이로 인하여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를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조다. 이 말은 바울이 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짓된 제사와 헛된 희생을 백성들에게 주문했던 이름뿐인 이 대제사장직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죠. 대제사장에 대한 단호한 책망을 듣고 있던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항의하자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비록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 지체 없이 회개하는 모습도 본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예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서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너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이죠. 두 번째로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세의 삶을 더 귀중히 여기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오늘의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이 유대인의 두 종파 같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한 현대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사상처럼 미래도 부활도 영계도 인정치 않는 데다 이들은 철저히 현세지향적이고 친로마적이고 체제유지적인 귀족 집단이었으므로 민중들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성전을 통해서 현세에서 부를 누리는 것에 그들의 삶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현실의 복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사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내세,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이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에 배치된다고 봐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도록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6절 하반절에 고백함으로써 이들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지적처럼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어땠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행한 것들이 얼마나 모순되었는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는 고백은 자신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비록 있을 데 없는 신문 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안전이나 무사를 위하기보다는 오늘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서로 간에 완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7절에 그랬거든요. 크게 후원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을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9절에 그랬습니다. 여태껏 바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종파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금방 바울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바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았는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사명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려는 자세로 주님께 충성했던 모습을 그의 고백 속에서 듣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에서 20장 24절에서 이미 봤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음 단계의 이상을 내다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신의 신분과 나중의 일을 위하여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27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라는 자신의 공로를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드러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0절에 그랬습니다. 바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혼란으로 인한 자신의 입장이나 출세와 명예를 위하는 이유이긴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위기로부터 또 한 번 구출하십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자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대적들이 있는 장소이건 불편한 로마 군대의 진영이건 관련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한 가문을 국가로 키우기 위해 애굽의 이상과 함께 가게 하는 요셉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을 보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한 바울에게 이제는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리라는 이상을 바울에게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을 가지게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증거가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상에 의해서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25장 11절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고 자신 있게 상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진전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명령을 잘 감당함을 배우는 겁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사랑을 말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Blessed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My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에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유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한다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 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새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 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열두 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전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저희가 오늘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삶이 고되고 자유가 제한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에 저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를 지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고 부지런한 손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